요즘 뭐 기후변화, 경제위기, 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문제들이 진짜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꺼번에 덮쳐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다중위기, 영어로는 폴리크라이시스라고 부르죠.
네, 바로 그 폴리크라이시스. 솔직히 개인이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느껴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불안에 대한 아주 대담한,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2026년 1월 SDX 재단에서 발표한 분산형 생존 인프라 구축 방안이라는 전략 보고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보고서의 목표는요.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우리 개개인의 생존에 대한 판 자체를 한번 새로 짜보자. 이런 제안을 이해하는 거죠.
판을 새로 짠다.
네. 지금까지의 방식,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예산 더 투입하고 조직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국가라는 중앙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지금 국가의 짐은 좀 덜어주면서 동시에 시민의 삶은 더 촘촘하게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모델의 핵심에 살림셀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독특하죠?
네, 살림셀.
마치 생물의 세포처럼 외부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멈춰도 스스로 생존하고 기능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 단위를 만들자는 건데요. 과연 이 살림셀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가 지적하는 문제의 근원부터 짚어보죠. 모든 대안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 보고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을 머니로직이라고 부릅니다.
머니로직?
네. 지배, 성장, 경쟁. 이세 달러가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엔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엔진이 이제 연기를 막 뿜으면서 멈춰서기 직전이다. 이렇게 진단해요.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1972년에 나왔던 로마 클럽의 그 유명한 보고서 있잖아요.
아, 성장이 한계?
네, 바로 그 성장의 한계가 경고했던 시점하고 지금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머니로직이라는 것의 구조를 좀더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료에 나온 그림을 보면 아주 쉬워요. 마치 한쪽으로만 물이 흐르는 낡은 수도관 같습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막 뽑아내서 투입, 물건을 만들고 생산, 팔고 유통, 쓰고 소비, 그리고 결국엔 버리는 폐기, 이런 일방통행식 모델이죠.
일방통행식.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이익, 즉 돈이라는 물이요. 정작 가치를 만들어낸 땅, 그러니까 노동자나 지역사회로는 다시 돌아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
대부분이 소위 머니 게임이라고 불리는 금융 영역에 거대한 저수지로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수도관은 계속 돌리는데 정작 밭에는 물이 안 가서 다 말라 죽는 그런 형국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결과 대다수 시민들의 주머니는 마르고 구매력은 약해지죠. 이건 단순히 분배가 불공평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시스템 전체의 성장 동력, 그러니까 물을 퍼올릴 펌프 자체의 힘이 약해지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국 사회의 경우 최근 소득 증가율은 1.2%인데 물가 상승률은 3.6%입니다.
아,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점심값이랑 장바구니 물가는 껑충 뛰었다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자영업 폐업률은 18%나 급증했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3%를 차지하는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요.
열심히 일하면 나아질 거야 라는 그 머니로직의 약속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인 거죠.
바로 이 절망적인 진단 위에서 보고서는 살림셀이라는 대안을 꺼내놓습니다.
네.
분산형 생존 인프라의 표준 단위라는 좀 건조한 정의가 붙어 있긴 한데, 저는 살림이라는 단어 자체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단어의 의미요?
네, 그냥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리빙을 넘어서 시들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고, 또 끊어진 관계를 이어내는 아주 한국적인 생명 경영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철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구조가 바로 세 가지 기본, 즉, The Three Basics입니다. 자료에 나온 그 3층짜리 건물 그림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 3층 건물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1층은 제로 베이직입니다. 물리적인 자립 기반, 말하자면 생존의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네, 에너지, 식량, 물 같은 생존 필수 자원을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1층에서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만 들으면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생태 공동체 운동이랑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네.
이 살림셀이 그런 과거의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혹시 2층에 있는 건가요?
와,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점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2층은 어반 베이직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바로 기술을 통한 연결이거든요.
기술을 통한 연결?
살림셀은 과거처럼 도시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최첨단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물리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더라도 기능적으로는 도시의 편의성을 그대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아.
뭐 예를 들면 AI를 통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원격 의료 시스템, 디지털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이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만약 산골에 살아도 서울에 있는 명의에게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물리적 고립이 기능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망이네요. 그럼 마지막 3층은 뭔가요?
3층은 컬처 베이직입니다. 만약 1층과 2층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면 3층은 왜 생존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생존해야 하는가? 네, 삶의 의미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공간이죠. 돌봄, 윤리,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서 머니로직이 강요했던 무한 경쟁과 고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관계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곳, 즉 생존의 이유를 찾는 가장 중요한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보고서가 2026 CES, 그러니까 세계 가전전시회에 나온 실제 기술들을 언급한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사례들이 아주 구체적이죠.
사막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물하고 흙 없이 식량을 길러내는 미드바의 에어팜 기술이라던가,
네네.
국가 전력망이 끊겨도 우리 집은 독립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게 하는 에코플로우와 LG전자의 홈 에너지 동맹, 심지어 폐플라스틱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재난 대비용 옹벽을 만드는 웨스텍 글로벌의 이코 시큐브 같은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살림셀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런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생존과 공존이라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운영체제로 잘 꿰어내는 문명적 조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SF 영화 속에 나오는 미래 공동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체적으로 에너지도 만들고 식량도 기르고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런 멋진 아이디어는 그래서 돈은 어디서 나는데?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히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살림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보고서가 내놓은 답이 살림 자본주의인데 솔직히 단어 자체가 좀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살림이랑 자본주의라니요.
하하,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물과 기름 같죠.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살림 자본주의는요, 기존 자본주의가 그동안 공짜로 여기거나 아예 가치 없다고 무시했던 것들에서 새로운 자본을 찾아내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가치 없다고 무시했던 것들이요?
네, 크게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측정, 데이터 퀀티피케이션입니다.
측정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측정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웃아이를 잠시 돌봐주는 행위,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장보기를 도와주는 그런 협력, 혹은 아주 사소하게는 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이는 활동, MCI 같은 것들이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던 선한 활동들을 살림바라는 일종의 커뮤니티 데이터 시스템에 꼼꼼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거기서 약간 좀 불편한 지점이 생기네요.
어떤 부분이시죠?
이웃을 돕는 순수한 마음에 데이터 몇 점 하는 식으로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그 본질이 흐려질 위험은 없을까요? 마치 봉사활동 시간을 점수로 매겨서 입시에 활용하는 것처럼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고 보고서도 그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자산화, 어세타이제이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는 조각탄소 크레딧, MCC나 공동체 기여도를 나타내는 살림트로피, 살림트로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되는데요. 핵심은 이걸 개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현금 보상이 아니다?
네. 개인의 선행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곳입니다. 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표로 삼는 거죠.
아,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이터로 쓴다는 거군요. 그럼 그 증명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시장 연결, 마켓 커넥션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디지털 자산, 즉 공동체의 건강성은 외부의 ESG 투자나 사회적 책임 투자를 유치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아하.
우리 공동체에 투자하시면 당신의 돈이 실제적인 사회적 가치를 이만큼 만들어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성숙제, maturity goods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성숙제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그건 뭔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고서의 정의는 경쟁으로 소모되지 않는 지혜, 문화, 윤리적 가치 같은 건데 좀 막연하죠?
네, 좀 막연하네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담그시는 된장 맛이 동네에서 최고거든요.
네.
그 비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 즉 성숙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할머니의 그 비법을 잘 정리해서 온라인 클래스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죠.
아.
살림셀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갈등 해결 노하우나 독특한 공동체 축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지혜지만 다른 공동체가 배울 수 있는 컨설팅 상품이나 문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던 우리 할머니의 손맛, 이웃 간의 신뢰, 공동체의 지혜 같은 것들을 측정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어서
네.
이걸로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선순환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보고서가 왜 보편적 기본소득 UBI 같은 대안들을 결국 머니로직 시스템 안에서 돈을 나눠주는 수성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네.
살림셀은 생존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주권이라는 더 큰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보고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생존권, 라이트의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해요. 개인과 공동체가 스스로 생존 역량을 갖추는 능동적인 생존 주권, 서바이벌 서버리니티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주권을 개인이 갖는다라? 이건 자칫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대체하자는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재정해야 하고 새로운 역할 분담을 하자는 제안이죠.
새로운 역할 분담이요?
네. 국가는 국방, 외교, 거대 인프라처럼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시적 안정성, 시스템의 백본을 굳건히 책임집니다. 그리고 살림셀은 행정력이 일일이 닿기 힘든 우리 동네, 우리 집 앞 같은 생활 현장의 회복력, 즉 위기 대응의 레스트 마일을 담당하는 거죠.
아.
국가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시민의 안전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보고서에 나온 그 블랙아웃 시나리오를 읽고는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딱 보고서가 말하는 머니로직 모델의 전형이거든요. 만약에 국가 전력망이 붕괴되면 수십억짜리 최첨단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수도 펌프, 난방, 보안 시스템까지 전부 멈추는 속수무책의 콘크리트 상자가 되어버리죠.
네. 외부 시스템에 100%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보고서는 그런 상황에서 살림셀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살림셀 모델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모든 것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지는 않는다?
네. 1층의 제로 베이직 덕분에 자체 발전으로 최소한의 전력을 생산해서 냉장고나 통신 장비 같은 필수 기능을 유지합니다. 2층의 어반 베이직으로 구축된 내부 통신망으로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실내 스마트팜에서 최소한의 식량도 조달하죠.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층의 퀄처 베이직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 문화 속에서 노약자를 먼저 챙기고 각자 가진 기술과 물품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봅니다. 외부의 거대한 충격을 공동체 스스로 흡수하고 버텨내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존의 주도권을 거대 시스템에 모두 맡겨버린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상태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지금 이 시기를 인류 문명의 진화적 성년시기에 비유합니다.
성년시기요?
네. 지구라는 부모의 품에서 자원을 무한정 소비하며 살던 철없는 아이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스스로 삶을 꾸리고
더 나아가 지구 생태계 전체를 돌보는 성숙한 청지기, 스튜어드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거죠. 산림셀은 바로 이 성숙한 인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실행단인 셈이고요.
오늘 우리는 다중위기 시대의 생존해법으로 제시된 산림셀이라는 개념을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머니로직이라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네.
물리적 자릭인 제로 베이직, 기술적 연결인 어반 베이직, 공동체 회복인 컬처 베이직이라는 3층 구조의 해법, 그리고 생존 주권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약의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가치를 재정의하자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돈이 되는 것만 가치로 여기던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고 환경을 아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던 행위들이 사실의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 보고서 역시 모든 것이 장밋빛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공동체가 자칫 외부와 담을 쌓는 폐쇄적인 집단이 될 위험성이나 지역 간 기술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 우려도 함께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도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산림셀이 실패한다면 대안 없는 미래를 맞이하는 비용은 과연 얼마인가? 그래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가령 매일 쓰는 전기, 마시는 물,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이웃과의 연결.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중앙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 생존 주권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예를 들어 비상시 3일치의 전력이라도 스스로 되찾아온다면 당신의 삶과 내면의 안정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